이 시간에는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가 속한 교단과 노회 소속이셨던 고 제이머슨 스탁하우스 목사님의 추모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뵌 기억은 정기 노회 때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노회의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도 고인과 깊게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분이 산타바바라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노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올라오신 것이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추모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은 그분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하셨던 많은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여러 명이 단상에 올라서 예배를 진행을 하는 가운데 제이머슨 목사님의 남동생의 추모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생의 눈에 제이머슨 형은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 참 활동적이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말썽도 많이 부리던 형제였다고 합니다. 워터폴로 종목을 좋아해서 학교 대표팀에도 활약을 했던 형이 어느 날부터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때부터 형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의 허무함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옆에서 지켜본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형은 가족 모두에게 앵커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묵직한 닷과 같은 역할을 했고 어렵고 기막힌 상황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머니까지도 형 제이머슨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형은 암이라는 무섭고 잘못된 병과 묵묵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떠났다라고 가족분들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고 손에 잡힌 것이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평온과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고 제이머슨 스탁하우스 목사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변화, 이런 믿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부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지역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정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 무엇이 그 교회의 지주가 되고 그것을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기억하고 앞세워야 하는 또 앞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걸쳐서 나온 이 내용, 이 말씀을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해가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린 지역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그 그림과 언제나 비교해 가면서 사도가 묘사한 그리스도인, 사도가 묘사한 그 지역교회가 되어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장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한 내용을 세 가지 표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복음의 진전, 그러니까 복음이 없던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 안에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코이노니아, 복음의 진전, 그 다음에 복음의 합당한 삶.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수시로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겸손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겸손에 따라서 행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지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진다. 자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스스로 높아진다라는 것이 교만이자 겸손의 반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격언은 우리가 구태여 교회에 와서야만 또 성경을 펼쳐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사람의 바른 됨됨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도 이건 들을 수 있는 격언이죠. 교회 예배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듣는 자리이고요. 나에게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1장 21절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인 나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마치 텐트에서 막대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 전체가 무의미하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겸손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그리는 지역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앙에서 볼 수 있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그 겸손을 향하는 길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한 이해 없이 2장 1절은 참 좋은 단어들을 많이 모아놓은 구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단어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좋은 단어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들이 총동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은 듣기 좋은 단어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원어의 문법을 좀 더 살려서 읽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다면, 아가페에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단어들을 수집한 것이 아니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으며 기뻐해야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절보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혜택이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영어부 친구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40구절로 추려서 그 40구절을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전부 다 암송을 해서 함께 하자 그러면은 1절 그 첫 번째 구절부터 40번째 구절까지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번역 중에 NIV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암송을 했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다섯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도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영어로 그 원어의 문법을 살려서 하자면 if any encouragement in Christ이지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본 저는 NIV 번역한 분들이 좀 확대 해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NIV 번역이 확대 해석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낸 번역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에 대한 권면이 있다면 어떤 위로가 있다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글을 쓸 때 같은 의미의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변화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드러내는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이건 바울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편이라든지 구약에서도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문학적인 테크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똑같은 개념인데요. 조금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지요. 항상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간에 범사 모든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을 처했었더라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따져본다면 같은 의미이고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테크닉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세 줄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아가페의 위로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것 또한 같은 상태를 세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묘사를 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써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NIV의 번역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의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갈 때 죄를 범한 우리에게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요. 어떤 공격을 합니까? 그것 봐. 그 유혹 하나도 못 이기는 너. 너같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도 안 된다. 꿈 깨.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고 사탄은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참고로 사탄에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죄에 대해서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력해. 또 내 안에 습관이 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사실이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내가 마땅히 서야 하는 정죄와 저주의 자리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 주셔서 그 정죄와 저주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마땅한 정죄와 저주를 몸소 받으신 구원자가 나에게 계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아버지는 이제 나를 바라보실 때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한 가지를 믿을 수 있고요. 그 한 가지 진리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가 한 번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물론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낯뜨겁지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제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며 마음을 다시 굳게 붙잡고 나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기독교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의 작년에 나온 책이 The Prodig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고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요나서를 강해한 그 책이 나왔는데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장을 합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책이고요. 요나서를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를 하신 그런 귀한 책입니다. 거기서 켈러 목사님은 니느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 소명이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갔던 선지자 요나의 정신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분석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히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입니다.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원 전원이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조물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이 들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조물주가 노여워하시는 것인지. 그랬더니 요나가 당첨이 돼요.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건 1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질문에 요나가 바르게 대답했다면 그의 대답은 이랬을 것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는 지중해 동편에서 왔습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냐? 저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너는 어떤 민족에 속하였느냐?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질문의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 질문을 듣고 답하는 요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민족에 대한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가장 앞세워 답하는 요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켈러 목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지만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니느웨와 같이 타 민족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는 것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드러나고요. 또 이 사실은 요나서 그 짧은 말씀 전체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민족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가장 앞세워 말하고 자부하는 성도님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북가주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가문의 출생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앞세워 주장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에 앞세워서 바로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의 교우들에 대해서 가장 앞세워서 기억하는 그분들의 아이덴티티이자 우리에게 공통된 아이덴티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앞세워서 강조했던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무엇 무엇이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 무엇이 있거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했던 그 단어들을 다시 나열하면 이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거든, 아가페에 어떤 위로가 있거든, 성령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가깝게 잠시 살펴보십시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권면의 원래 뜻은 누구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고별 설교 중에 성령님을 소개하셨을 때 똑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파라클리트,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하면 파라, 그러니까 누구 옆에서 그를 돕기 위해 그와 나란히 서기 위해서 칼레오, 부름을 받은 자. 그렇게 성령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격언 중에 서양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죠. 이게 인간의 현실인가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스스로 도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늘이 돕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요.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패라클릿, 나를 돕고 계시고 그 도움으로 나를 권면하고 계신다. 나를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면은 두 번째 표현, 아가페의 위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는 보통 사랑 또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는데요. 근데 사실상 헬라어 문서를 보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사랑으로 사용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이 아가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가페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가페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권면과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 받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맥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더 클 수도 없고 더 줄어들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잘못 없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순간도 더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손길이었어요. 분명히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옥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미워하신 결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중에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만일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게 아가페를 통한 위로가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가페를 통한 위로를 우리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때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가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아가페의 위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의 교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을 보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는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가 장차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무능한 죄인 된 나라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도록 하셨다면 아직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겨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공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확신한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장차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령님의 내재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도록 성령의 코이노니아 곧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영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 성령님을 장차 올 성령님을 소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한 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리고 나의 영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과 코이노니아 연합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옵니까? 나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변화를 날마다 받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동을 하시면서 나의 영과 연합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정말 시편 기자의 그 표현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좀 구식 표현이긴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크리스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 송이 꿀보다 달다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구태여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신식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빛으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뻐합니다.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자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님에게 성령님의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곧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도움과 위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내가 뜨거워지고 감동을 얻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나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어떤 새로운 일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이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에 무엇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긍휼과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한 인격체의 정서적인 면을 지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 정연한 그런 부분이 있죠.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서적이다 또는 감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부분은 내 안에서 무엇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에 대해 닫힌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자고하기 때문에 남을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나는 내 자신을 높이고 있고 남을 비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도 나는 알지요. 내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교묘하게 그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를 얻고 긍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한때 비하하던 그런 시선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그가 같은 처지라는 이 사실을 앞세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변화이지요. 이것을 긍휼과 자비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바울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문법은 이런 것이 만일 있다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이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묻는, 여부를 묻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어떤 문학적인 테크닉으로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질문형으로 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확실히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라는 정체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집중해서 보는 가운데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면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어떤 목적을 앞세워서 그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집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함께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이라고 하지만 결국 바울의 의미는 이것이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면을, 그러니까 내면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1장 우리 27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마음, 한 영, 한 뜻,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들이 동원이 됩니다. 인간의 내면을 세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죠. 영, 혼, 그리고 마음. 혼 속에는 감정이 또 포함이 됩니다. 영과 혼과 마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우리가 정말 칼로 이렇게 재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혼이고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내면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보자면 먼저 인간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그런데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차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임과 동시에 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그가 살아있는데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코이노니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으로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자 우리가 서로 한 영이 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룬 상태를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그럴 때 내 옆 사람도 그런 가운데 그런 두 사람이 모이면서 서로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성령님을 배제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을 빼버리면 그냥 한 마음과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주시는 목적과 뜻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이웃을 만나기 전에 말씀입니다. 혼이라는 표현이 또 있죠. 혼은 영어로 하면 soul이라는 건데 원어는 숙계라는 단어이고 psyche라는 그 단어가 그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어떤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고 능력을 발휘를 하고 무엇을 결단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곳이 이제 마음. 이게 중복되는 면들이 있지만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원하고 무엇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끌려가고 거기에 같이 화합하면서 일들을 이루어내지요. 계획들을 짜고 또 실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내적인 면에 그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그 활동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통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나의 교우가 어떤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미 한 마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참석했던 제이머슨 스탁하우스 목사님의 추모 예배에서 그분의 동생과 아내분, 그러니까 가족분들, 가장 측근들이 증거했던, 일관적으로 증거했던 모습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세상, 암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을 때 그 너머에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며 평화로운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셨는지 많은 감동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요일 자정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 토요일 날은 거의 하루를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사이사이에 깰 때마다 와우. 근데 이분의 이제 의식이 그렇게 측근들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암이 이제 간에 퍼지면서 간이 셧다운을 하면서 이분이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하는 상태에서 잠을 계속 자다가 깨면서 와우, 또 주무시다가 깨면서 magnificent, 너무도 놀랍다, 화려하다, 또 주무시다가 깨면서 beautiful,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들 막 긴장 상태에서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분의 이런 고백들이 그분이 의식이 있었을 때 그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했던 그것과 맞물리면서 그곳 하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먼저 전야제로 그곳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이머스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려고 방문하신 분들을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방문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표현이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Are you all in on this? Are you really all in on this?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과 이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다. 아가페의 위로를 지금 부족함 없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지금도 평화를 누르실 수 있고요. 성령님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저희들 이제 평생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이것을 앞세워 그 사실에 뒤따르는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이미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저희들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고 용기와 믿음과 힘을 얻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